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모레의 아들 유다왕 요시아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에게 임하셨고, 요시아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아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드렸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 질문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가끔 재직회나 공동회의를 하면서 어떤 결정을 하게 될 때에 우리는 많은 수가 원하는 쪽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이것을 우리는 다수결의 원리라고 그러고 우리 민주주의 사회 원리에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다수가 원하는 쪽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일까요? 아니면 바람직하지 못한 일일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사실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죠. 우리가 다수결의 원리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다수결의 결정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옳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으로 따라갈 때에는 다수의 판단이 소수의 판단보다는 잘못될 가능성이 적다. 이렇게 생각해서 많은 쪽이 옳다고 판단해서 그쪽으로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수에 의해서 우리가 판단하는 것도 잘못될 가능성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민주주의에 살고 있기 때문에 다수결에 따라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것이 어떤 때는 잘못될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믿는 사람들이니까 조금 다르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민주주의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다수의 원리에 다수의 의견을 따라 섬겨야 될까요? 아니면은 소수라도 말씀 따라 섬겨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적어도 이 교회에서만큼은 다수의 의견을 따라가는 것보다도 소수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우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 여러분들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살아갈 때 편하지 않게 사는 사람, 그런 마음 갖지 않고 사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편하게 사는 방법, 모나지 않게 사는 방법,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적절하게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가만히 살펴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는 대로 뭐 순하게 소위 말하면 대세에 따라서 적절하게 처신하면서 사는 그러한 거겠죠. 그렇게 하면은 뭐 남들 눈에 띌 이유도 없고 또 비난받을 이유도 없고 그저 편안하게 한 세상을 우리가 살 수 있을런지도 모를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수라고 해서 그것이 다 옳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다수 따라가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소수라도 하나님의 편에 따라가는 이 신본주의 위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철학적인 얘기도 아니고 어떤 일 개인의 주장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산상보훈 뒷부분 7장이죠. 거기에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넓은 길과 좁은 길이 있다 말씀하시면서 넓은 길로 가는 사람, 넓은 길을 찾는 사람은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 다수결로 길을 찾아간다면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은 어디로 가야 할 겁니까? 넓은 길로 가야 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넓은 길로 가다 보면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어디에 떨어진다? 멸망에 떨어지고 만다. 이게 문제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비록 소수라고 할지라도 소수 따라가는 하나님의 편에서 사는 이것이 믿는 사람들의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살아갈 때 우리의 목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겁니다. 우리의 목표는 뭐 세상에 순응하고 세상이 우리를 환영해주고 또한 우리가 거기에 적절하게 녹아들어서 무슨 세상의 일환으로 우리가 그저 평탄하게 사는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세상과 거슬러 때로는 세상과 대결하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소위 말하면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이것,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자 영적인 과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소수라도 옳은 길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옳은 길, 의의 길, 그것은 주님의 길,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찾는 기가 별로 없다고 하더라도 좁은 길을 따라 걷는 길을 기뻐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읽었는데 이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셨어요. 예레미야는 유다 말기에 사시다가 유다가 멸망하는 그 현장을 직접 눈으로 보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울부짖었던 선지자가 바로 이 예레미야였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에게 무슨 편하게 사는 방법이 없었겠습니까? 있었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그저 적절하게 말하고 행동하면 아무도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그럴 수가 없었고 그래서 그는 그 시대 사람들이나 그와 비슷한 신분들을 가진 사람들과는 확연하게 다른 사람으로 산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무엇이 다른가, 제사장과 선지자 무엇이 다른가 이런 말씀을 제목 가지고 썼는데 그 사람은 다른 이와는 동일하게 살기를 원치 않고 바르게 살기를 원했고 또 바르게 다르게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바로 이 예레미야였습니다. 여러분, 여기 1절 말씀을 보십시오. 1장 1절에 예레미야를 소개할 때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여러분이 한 절 말씀 속에 쫙 보시게 되면은 여러 사람의 이름도 나오고 거기에 지명이 하나 나오지 않습니까? 아나돗이라고 하는 성읍이 하나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이 아나돗이라고 하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약 3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니까 예루살렘하고 그렇게 먼 것도 아닌 아주 가까운 곳에 있었던 이런 성읍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전에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있던 일곱 토족들을 다 물리치고 난 다음에 레위 지파를 제외한 모든 지파들에게 땅을 분부해 주지 않았습니까? 모든 지파들이 큰 한 덩어리의 땅을 분배 받았는데 레위 지파에게는 큰 어떤 한 덩어리의 땅이 아니라 다른 많은 지파들이 바른 그 땅, 그 땅 안에 있는 어떤 도시, 여기에서는 성읍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는 48개의 성읍을 이 레위 지파가 받아서 거기에서 레위 지파들이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파들은 어떤 지역에 분배받은 땅에 한 곳에 모여가지고 그렇게 살았지만은 여기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전 지역에 48곳에 흩어져서 살았는데 이 아나돗은 베냐민 지파가 분배받은 그 땅 안에 이 레위 지파가 사는 그 많은 성읍 중에 하나였다고 하는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 아나돗은 예루살렘에서 얼마 떨어지지 아니한 아주 가까운 곳에 있는 성읍이 바로 이 아나돗이었다고 하는 거기가 레위 사람들이 사는 성읍이니까 레위 지파의 후손들이 많이 살았을 것이고 그러면서 예루살렘과 가까운 곳에 있었으니까 제사장들도 거기에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제사장들 중 힐기야라고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 말은 여기에 바로 이 아나돗이라고 하는 곳에 제사장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많은 제사장들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다? 바로 힐기야였다 이걸 말하는 것이죠. 그 힐기야의 아들이 누굽니까?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바로 이 예레미야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약시대 때 제사장은 어떻게 정했어요? 어떤 뭐 요즘처럼 무슨 시험을 치거나 무슨 투표를 해서 정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그 아들도 제사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혈통으로 계승되는 것이 이 제사장이었습니다. 여기 힐기야가 아도 땅에 사는 많은 제사장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할 것이면은 그 힐기야의 아들인 예레미야도 당연히 아나돗에서 사는 여러 제사장들 중에 한 제사장이었다. 그도 제사장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읽어보게 되면은 이 예레미야가 아나돗에서든지 아니면은 가까이 있는 예루살렘에서든지 어떤 다른 곳에서든지 백성들을 대신해서 무슨 제사를 드린다든지 이런 일을 하면서 제사장으로 살았다는 그런 얘기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부를 때 예레미야 제사장 이렇게 부릅니까? 그렇게 부르지 않잖아요. 지금도 우리는 예레미야를 제사장으로 기억하고 있지 않고 어떤 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 선지자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많은 제사장들 중에 그 아버지도 제사장이었고 그 신분도 제사장이었지만은 거대의 많은 제사장들처럼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그들처럼 행동한 것이 아니라 그들과는 색깔이 다르고 질이 다른 그런 인생을 살았는데 어떤 인생을 살았냐? 선지자의 인생을 살았다. 외로운 길을 이 예레미야가 걸어갔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지. 여러분 만약에 예레미야가 그 당시에 아나돗에서 많은 제사장들 중에 한 사람처럼 그들처럼 그렇게 살았다면은 그는 성경에 등장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제사장들 중에 한 사람으로 살지 않고 지금 말씀드리는 대로 선지자로 살았기 때문에 예레미야서가 우리에게 읽혀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이러한 예레미야와 비슷한 분들이 여러 분 나옵니다. 예를 든다면은 여러분 예레미야서 다음에 나오는 성경이 뭐죠? 에스겔이잖아요. 에스겔서. 에스겔서가 바로 예레미야서 다음에 나옵니다. 여러분 에스겔도 제사장 가문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도 역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선포한 반면에 지금 말씀드리는 에스겔은 그 당시에 바벨론 포로가 돼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말씀을 선포했다는 이러한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이 두 사람은 다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제사장들인데 제사장으로 살지 아니하고 어떻게 살았다? 이 두 사람은 다 선지자로 살았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들은 다른 제사장들과는 달랐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았다 하는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되는 것은 우리 안에 이런 소원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은 이 땅에 사는 보통 사람들처럼 살지 않고 정말 다르게 살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저 쾌락이 그들의 목적이 되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대로 혹은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여러 가지의 어떤 삶의 방식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욕망이 인도하는 대로 살지만요. 그게 보통 사람들의 사는 모습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 같이 사는 똑같은 형편, 똑같은 신분을 가지고 이 사회 속에 살게 있지만은 좀 다른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구별된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사람 이전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야 할 겁니다. 그런데 그런 까닭에 우리는 이 땅의 여러 가지 삶의 패턴이나 어떤 세상의 방식 거기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만나게 될 때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세상의 사람들이 가진 목적이 있다면 등 따뜻하고 배부르게 좀 더 평안하게 세상을 즐기면서 많이 소유하고 뭐 이런 것들이 그 사람들의 목적이라고 할 것이면 우리는 그런 삶보다는 더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닮은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영이 맑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천국 백성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구별된 가치관과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좀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저도 이제 지금까지 목사로 살면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목사님들이라고 하면은 거기가 다 대학 공부도 하고 그리고 신학대학원에 가서 성경을 또 연구합니다. 그가 비슷한 그런 그 다 같은 과정을 공부를 하죠. 성서 신학도 공부하고 조직 신학도 공부하고 어떤 역사 신학도 공부하고 뭐 이런 실천 신학 이런 걸 다 이제 기독교 교육학도 배우고 이런 과정을 다 마치고 졸업을 하면은 다 같이 Master of Divinity라고 해서 MDB라고 그러죠. 이런 학위를 받고 목사 고시를 치르고 목사 안수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뭐 사람들이 이러한 목사님들이 좀 더 차별화되기를 원한다면은 대개의 목사님들이 그런 과정을 거쳐서 MDB를 가지고 목사가 됐지만 나는 다른 목사와 좀 더 다르고 싶다 이렇게 했을 때에 여러분 그 목사님들이 어떤 면에서 좀 다르고 싶어 할까요? 거의 대부분이 나는 좀 목회를 성공적으로 잘하는 목사가 되고 싶다. 나는 설교를 누구보다도 잘하는 그런 목사가 되고 싶어. 나는 공부를 더 많이 해서 참 남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목사가 되고 싶어. 뭐 이런 여러 가지 나름대로 목적이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러한 방면으로 노력도 많이 하고 애도 많이 쓰면서 그러고 그러지요. 사실 저도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이쯤 돼서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들에 있어서 내가 좀 남들보다 차별화가 된 그런 목사가 되고 싶다는 이런 생각이 이제는 다 없어졌어요. 여러분 이 나이에 무슨 목회에 성공해가지고 목회 성공이라는 말이 맞는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은 그런 게 뭐 이제는 다 시들해지고 뭐 설교를 잘하는 목사다 뭐 말씀 잘 이렇게 가르치는 목사다 이런 얘기를 듣고 싶다는 그런 관심도 이제는 다 사그러져 버렸어요. 그냥 이제는 점점 어떤 면에서 차별화가 된 그러한 목사가 되고 싶은가 솔직한 심정으로 하나님과 좀 통하는 목사가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더 많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렇게 뭔가 좀 통하는 연결돼서 살고 싶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이렇게 달라져가는 것이 그것이 무슨 잘못된 것이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거, 하나님과 더 깊이 교통하는 거,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으로 받은 은혜가 더 가슴속에 더 생생하고 더 간절하게 그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더 진지하게 체험하면서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더 마음속에 날마다 샘솟아오르고 그것을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목사라고 할 것이면 여러분 아무리 그렇게 유창한 설교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더 그것이 귀한 것으로 생각이 되어진다는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지나는 목사, 하나님과 더 통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제사장들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분들 제사장들이었지만은 선지자였다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함께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면요 제사장과 선지자는 확연하게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이렇게 설명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무슨 농토가 없었어요. 제사장들은 그들이 거주하고 살 수 있는 어떤 성만 아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48개의 어떤 성만 나누어 줬지 농사를 짓거나 뭐 목축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그런 기업을 물려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일평생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지 나머지 다른 집과 사람들처럼 이렇게 살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무엇에 먹고 사는 게 달려있느냐고 하면은 무엇에 달려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있는 겁니다. 늘 성전에 있으면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요즘 우리말로 하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 읽어보게 되면은 이 제사장들이 먹고 사는 방식이 무슨 농사를 짓거나 목축을 해서 먹고 사는 이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가면은 그 재물에 남은 것들이 바로 이 제사장들의 몫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십일조를 드리면은 그 십일조를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자기의 것으로 했어요. 그래서 그걸로 먹고 사는 겁니다. 그 대신 그들은 하나님께만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백성들의 그 신앙생활을 돌보고 인도하는 그 영적 사명만 감당하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신앙이 다 살아있고 하나님 앞에 진실할 때는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배하고 제사 드리니까 십일조도 잘 바쳐서 제사장들이 먹고 사는데 어떤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바알신을 숭배하고 아주 형편없이 타락하면서 때로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에 오지도 않고 제사도 안 드리고 하나님에 드릴 예물도 드리지 않으면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 제사장들이 먹고 살기가 어렵게 되는 거예요. 성전에다가 뭘 갖다 드려야 바쳐야 그걸로 먹고 살 텐데 성전에 오지도 않고 바치지도 않으니까 이 제사장들도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를 읽어보시게 되면은 레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도저히 성전에서만 제사 드리고만 먹고 살 수 없으니까 그냥 다 버리고 떠나서 보통 사람들처럼 세상에 나가서 농토에 농사 짓고 보통 사람들처럼 뭐 소나 켜고 양이나 치고 이렇게 성전 시스템이 망가져버린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지. 여러분 오늘 우리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오늘의 교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왕성하고 이 교회가 건강하면은 성도들이 많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물도 많이 드리고 선교연금도 드리고 교회 소위 말하면 창고를 채우는 거죠. 그러면 교회가 그걸로 봉사도 하고 선교도 하고 교회에서 전념을 다해서 일하는 교역자들에게 생활비를 주기도 하고 여러분 오늘의 교회들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오늘의 교회라고 하지만은 그 교회가 병들어서 매일 같이 싸우기도 하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어디 오겠습니까? 사람들이 오지 않으면은 여러분 그 교역자들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현대 사회에서는 살아갈 수 있는 방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목회자들은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신학교 100명 했으면은 목사 안수 받는 사람 50명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안타까운 심정이지. 보통 성도들처럼 주식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목회를 하면서 다른 일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겸직을 한다든가 그러면은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은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만을 이거를 손꼽아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백성들 신앙이 사는 길이기도 하고 여러분 인간적으로 말하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살아남는 그런 방식이기도 하니까 사람들이 좀 많이 오기를 성전에서 기다리고 교회에서 기다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많이 바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두 사람이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은 보통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많이 바칠 수가 없으니까 이 가난한 보통 백성은 조금밖에 드리지를 못할 겁니다. 그런데 같이 온 한 사람은 힘이 있는 귀족입니다. 재산이 많이 있고 그런 사람이 이 교회 나오게 되면은 성전에 오면은 이 사람이 화목제물도 드리고 무슨 제사를 드리든지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많은 걸 드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옛날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마음이 누구한테 이렇게 울겠습니까? 보통 사람들 위해서는 축복기도 한 반쯤하다가 말고 이 사람에게는 엄청나게 아마 축복기도를 해줄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소위 말하면은 타락해 나가는 과정인 겁니다. 두 사람 어떤 사람이든 간 이 사람은 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제사장이 물질의 눈이 뜨이게 된다고 할 것이면은 많이 바치게 되는 이 힘이 있는 사람에게 마음이 거기 기우는 거예요. 그런데 힘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부자 정도가 아니라 그 나라의 왕이 와가지고 제사를 드리면은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왕은 하나님 앞에 타락한 왕이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런 왕인데 체면상 1년에 한두 번 와서 제물을 바치는데 소위 말하면 체면 세우느라고 왕이 마음에도 없는 제물을 엄청나게 가지고 와서 바치게 된다고 하면 그러면 제사장이 그 왕을 향해서 뭐라고 말을 해야 옳겠습니까? 그 제사장이 양심이 있고 정말 신앙이 살아있는 제사장이라고 할 것이면 왕을 꾸짖어야 할 겁니다. 어떻게 꾸짖어야 할 겁니까? 당신이 이런 제사 드리고 가지만은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당신의 신앙이 다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집에 와서 그런 모습으로 와서 제사 드리고 이제 바로 나가면은 우상의 제물 앞에 가가지고 이제 거기도 절할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절하고 난 다음에 나가서는 바알신에게 절을 하고 이런다고 할 것이면 하나님께서 지금 와서 당신이 하나님 앞에 하시는 이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받지 아니할 겁니다. 그러니 왕이시여 정신 차리세요. 회개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해야 그게 제사장이 자기의 사명을 다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말로 목구멍이 포도청이 이래서 그러는지 제사장이 왕이 드린 엄청난 그것 때문에 마음이 다 녹아내려가지고 그가 나가서 바알신에게 제사를 하든지 말든지 아 대왕이여 축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왕과 함께 할 겁니다.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의 제사장들이 권력 있고 돈이 있는 왕과 왕권에 가까이 있는 귀족들, 힘이 있는 사람들하고는 소위 말하면 결탁이 돼가지고 다 같이 섞고 부패한 거예요. 왕도 부패했고 힘 있는 사람도 부패하고 향락 따라 살고 우상 숭배하고 엉망으로 살고 그렇게 와서 가끔 성전에다가 뭘 많이 주고 가니까 제사장들은 그냥 그 사람들하고 짝짝꿍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말해주지도 않고 다 같이 나도 따라가자. 좋고 좋은 거지. 여러분 그게 성경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구약의 예루살렘 성전이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의 버림을 받아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짓밟히고 한 게 그게 다 타락한 거예요. 여러분 제사도 드리지만 그 앞에 그 옆에 가면 우상도 함께 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때 그것이 제사장의 모습이었습니다. 숫자도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선지자는 달랐어요. 선지자는 그런 와중에도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의 생업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아모스 선지자라고 그러는데 아모스 선지자는 목축도 하면서 뽕나무도 재배하고 요즘 같으면 농장 주인이었습니다. 엘리사도 선지자라고 그러는데 엘리사도 직업이 있었죠. 12결의 소를 모는 사람입니다. 요즘 같으면 목장 주인이었습니다. 다 직업이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가지고 너희들이 가서 내 말씀 좀 전해라. 그런 소명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은 누가 성전에 와서 바친 재물을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은 성전과 무관하게 마치 제야의 인사처럼 사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저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고 겉만 본질하게 사는 그 사람들 의지에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힘이 있는 사람이 오든 권력이 있는 사람이 오든 누구를 향해서라도 언제든지 아주 신랄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하는 거예요. 너희들 회개하라. 당신들 회개하시오.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선지자의 사명이었어요. 여러분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똑같은 영적 지도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사장들은 타락한 왕을 축복하면서 거기에 빌붙어 살고 선지자들은 타락한 왕이라도 책망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다른 모습입니까? 왕을 책망한 선지자 여러분 기억하고 있습니까? 다윗 시대의 그 나단과 같은 그러한 선지자 주변 사람들에게 미움받은 선지자 아닙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다 기득권층, 계층에게 밀리다가 미움받다가 순교하고 옥에 갇히고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여기 본문에 나오는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렇고 여기 에스겔 선지자도 그렇고 다 그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자기가 제사장들이지만은 제사장이지만 제사장의 식구들은 거기에 속해서 그들처럼 그들의 한 명처럼 이렇게 살지 않고 따라 나와가지고 선지자처럼 아주 외롭고 고독한 길을 걸어가는 그런 분들이었어요. 그들과는 다르게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인생을 바친 사람들이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예레미야는 제사장의 신분을 가졌지만은 평소에 예레미야 제사장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선지자 예레미야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에스겔도 제사장 에스겔이라고 하지 않아도 우리는 그를 선지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그들이 다른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우리도 다른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그랬는데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이런 분들이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해서 다를 수가 있었을까? 다를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일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분들이 뭐 특별히 재주가 뛰어난다든지 워낙 똑똑해서 무슨 뭐 말을 잘한다든지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쓰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어딜 읽어보더라도 예레미야가 뭐 남보다 잘생겼다든지 훌륭했다든지 공부를 뭐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뭘 이렇게 쓰셨다 이런 거 일절 나오지 않습니다. 그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가 있었는가? 딱 하나예요. 딱 하나.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이 이래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통해서 임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면 그도 그냥 안 와도 돼 어떤 다른 제사장들처럼 아마 똑같이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면 그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기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그 다음에다가 여러분 줄을 치시면 되는 건데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나오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가운데 것은 다 빼도 좋아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다. 하나님 임하시면 그 사람은 남과 다른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면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구별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 겁니다. 여러분 사울이 바울 되셨는데 이 사울도 예루살렘에 사는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나 백성의 장로들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분도 그들 중에 사람처럼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 그들처럼 그랬어요. 그런데 그가 그들 속에서 빠져나와서 바울이 될 수 있었나?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느냐? 다마색으로 가는 날 주님께서 그에게 임하셨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기도의 제목은 바로 이겁니다. 주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이 타락한 세상에 사는 이 지구촌의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임하여 사시는 그러한 내 모습,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러한 사람,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 구별된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그것을 기도하는 그거예요. 내가 어떻게 좀 더 구별돼서 똑똑한 사람이 돼서 남들보다 더 잘 어떻게 다르게 살까? 이렇게 나로부터 출발되는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아니라 나도 그들과 똑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나에게 임하신다면 내가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임하여 오시옵소서. 이것을 우리가 수시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에 있을 때 어느 날 하늘이 쫙 열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에스겔에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영광을 보게 되었어요.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게 엘리야의 것만 되겠습니까? 우리의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하늘의 영광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임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에스겔이 바빌론 포로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는 우리 각자 각자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사모하면서 하나님과 연결된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AW 토저 목사님의 글을 좀 읽었는데요. 그분이 진짜 성도와의 가짜 성도가 뭐가 다른지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이전에 그 책을 읽었을 때에는 별로 생각지도 않고 그냥 넘어갔습니다만 진짜 성도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사는가? 진짜 성도는 늘 하나님을 생각한다. 그게 머릿속에 다 오더라고요. 늘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게 여러분 너무 평범한 말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제가 이번에 책을 읽게 되면서 좀 다르게 느껴지는 그런 감정,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차를 타고 우리가 여행을 하든지 뭘 바라보게 될 때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 우리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고 거기에 도취되고 그러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는 거예요. 24시간 중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을 조금 조금씩이라도 늘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지금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 깊은 데서부터 우러나오는 그 은밀한 그 기쁨을 우리 스스로가 맛보는 그것이, 아, 내게는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나는 성령의 전이지.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지. 하나님이 경험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말씀하신 거 기억하십니까? 하박국 3장 18절 이하 그 끝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미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많이 많이 여러분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세상에는요,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올림픽이 마쳤습니다만은 올림픽 중에도 잠도 주무시지 않아가면서 보다가 아침에 눈 뜨자마자, 아, 우리나라가 금메달, 은메달 몇 개 땄나, 그러면서 그것 먼저 들여다보게 되는 거 많이 있었죠, 여러분? 그런 관심을 우리가 다 부인할 수가 없어요. 우리 흥민이가 지금 골을 몇 개 넣었나, 어떻게 넣었나, 뭐 오늘 아침까지는 누가 골프를 잘 쳤나, 다 우리의 관심입니다. 그런 생각이 왜 없겠어요? 다 있어요. 저도 있어요. 저도 봅니다. 뉴스도 보고 유튜브도 보고. 그렇지만 한편에 제 마음속에는 그런 세상에 대한 관심은 좀 더 내려놓고 그보다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을 좀 더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이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되새김질 한다든지 늘 생각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을 간절하게 우리가 사모하는 사람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문 열어주시기를 사모하는 그것이지요.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그 발강가에서 에스겔에게 나타나시는 것처럼, 그리고 예레미야에게도 임하시고 오셨던 것처럼, 하나님 저에게도 때로는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고 때로는 따뜻한 손으로 저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도 하고.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았습니까? 다니엘서를 보시게 되면 다니엘 뭐 어루만진다는 이러한 표현이 여러 군데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어루만지신다. 여러분, 이거 생각만 해도 얼마나 황홀한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을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당신의 시선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따뜻하게 바라보시고 손 내밀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쓰러졌을 때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의 지각이 어두워졌을 때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도와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영적 체험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된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행했던, 언젠가 유행했던 책의 제목이지요. 땅에 살지만 하늘의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하늘에 속한 사람.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 여러분, 그게 우리의 남아있는 인생의 목적이 되고 기쁨이 되고 오늘의 삶을 이기게 만드는 영적인 원동력이 되는 것이란 말씀이에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현실적인 기도도 참 많이 있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 잘하게 해주세요. 좋은 기도 제목이지요. 뭐 북한의 김정은이죠. 김정은이도 좀 정신 차리게 해주십시오. 오늘 우리도 또 좀 정신 좀 차리게 해주십시오. 뭐 기도 제목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 이 한 주간에는 내가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이 되고 싶다. 하나님 저에게 임하여 오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통하게 되는 그런 귀한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면요,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했다고 하는 그것이,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게 될 때에 그게 다 하나님과 연결된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니까 세상에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고 극복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됐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그런 은혜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들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친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 많으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하늘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임하여 오시옵소서. 우리 각자 각자에게 임하여 오시옵소서. 사랑으로 오시옵소서. 말씀으로 오시옵소서. 성령으로 오시옵소서.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죄악의 세상, 어두운 세상, 무너질 욕망의 세상에 동화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힘써 드리는 성도들의 생활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원히 잘 된 것처럼 범사도 형통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해서 물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 영광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행 중인 우리 석장로님 가정과 우리 박집사님, 우리 주님 동행하여 즐거운 여행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 중에 몸이 불편한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수술 계획을 하고 있는 성도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따르라 어의 길,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온 밤 지나고 동투나 바라게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로 참 생명의 창업을 부수고, 다 따르라와 평범 눈밤 지나고 꿈뚱과 바람이 뽑아라 저비 소식하리라. 세계 만민을 구하렴 내 주 예수 보내신 참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다를 길 온밤 지나고 동둔다 바람에 보아라 자비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많은 백성을 구하니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치 살겠네. 눈밤 피라고 꿈꾼다 바람에 뽀와라 잡히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성령님이 저희들과 함께 동행해 주시는 그 귀한 역사가 우리 속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성도들과 주님의 몸된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